이사야 59장 9절로 21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이리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데 행함으로 9절 말씀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8절까지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 차이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8절까지의 말씀은 3인칭의 그 시점으로서 그렇게 진행되어진 말씀입니다. 죄된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9절에서부터 이어질 말씀은 1인칭 시점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듯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점으로서의 말씀의 진행이 오늘 9절에서부터 그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시면 주체가 누구라고 되어져 있느냐? 이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우리라고 할 때에 이들 민족의 관점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고요. 죄 가운데에 만연해 있는 당사자들 일컫는 것이라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면 죄악에 만연된 인생으로서의 그 인생이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인지 우리가 여실히 잘 볼 수 있습니다. 빛을 바라지만 여전히 어둠과 그 캄캄한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자주 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11절 말씀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죄 가운데에 있는 이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또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기 보시면 곰처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게 부르짖는다라는 것이고요. 비둘기같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 가운데 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울부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된 인생들 가운데에서의 구원과 변화를 원하지만 이것이 자신들 가운데에서 너무 멀어져 있음을 이제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경까지 어떻게 이르르게 되었는가? 사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그 과정에 대하여서도 죄의 만연에 있는 이 인생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 참담하고 또 암담한 가운데 있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러한 징계들을 삶에 받은 이유들에 대하여서 자기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기 때문으로 인하여서 자신들 가운데에 죄악이 만연해지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이 암담한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었음을 이들은 12절에서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3절에서부터 15절 상반까지에 보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15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5절 상반까지의 말씀은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둘이 뭉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아니고요. 나의 죄값에 대하여서 나의 영적인 실패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구원을 받으며 영혼을 소생케 하는 길이 되어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들이 무엇을 먼저 말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켰다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 섬긴 것입니까? 하나님 대신하여 우상 섬긴 것이고요. 세상에 죄악된 것들 따라갔다. 이들은 그렇게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거짓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실행되어지는 것들을 멀어지게 만든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신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공평과 정직 그리고 성실이 완전히 상실되게 되어졌다. 그들은 그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그러한 온전한 가치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라고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기 위하여 죄악된 것들을 따라 죄악된 것들을 벗어나서 떠나는 인생이 도리어 이 땅에서 피폐해짐에 대하여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자들을 피폐하게 만든 이 바로 본인들 스스로인 것을 이들이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에 머물게 되어지며 암담한 삶의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지고 이러한 삶 가운데 놓여진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15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만연으로 세상의 주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게 되어짐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15절 전반부까지에 있는 이 내용들이요 사실 인간 스스로가 지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자기들이 지었으니 자신들 스스로 이것에 대하여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인간들 스스로는 이 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변화나 구원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값을 치루어야 했으며 그저 죄에 죄를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분명한 지점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건져내실 그 지점들이 이 15절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시면 성경 이리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궁금히 여기시거나 알지 못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끊어내버리고 구원되어질 수 없고 또한 변화되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어찌하신다 말합니까? 하나님의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6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풀다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좀 집중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 스스로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에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이 베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먼저 일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여 주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지에 대하여 17절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18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과정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18절 말씀은 그 전쟁 가운데 적과 맞서 싸우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전쟁을 준비하는 자의 그 모습에 빗대어서 주의 구원을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옷과 투구, 겉옷과 속옷을 공의와 구원, 되갚으심과 열심에 빗대어서 설명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죄 중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과정, 이것이 이만큼 힘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죄가 얼마만큼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쓰고 노력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만큼이나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뿌리 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7절 1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저 의지로만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 스스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인생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개입의 그 최고의 정점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까지 주님은 이 죄 많은 인간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일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이리 말합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급한 가운데에 일어난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급한 가운데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알 수 없는, 즉 하나님의 방법과 때와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러므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상하고 사람이 알 법한 방법이 아니라 급히 이루시는, 즉 사람의 예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구원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죄에 대한 승리와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20절 후반에 보시면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죄가를 떠나는 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인생들은 누구인가? 믿음의 후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까? 죄가를 떠나는 자, 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들, 그들 구원하여 붙들어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그들의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떠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마지막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먼저 약속하십니까? 돌아온 인생들에게 21절 초반에 보시면 나의 영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주하는 성령으로 하여금 주님께 영원히,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영원히 그 인생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 무엇을 약속하여 주십니까? 너의 입에 둔 나의 말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것들을 알고 살아가야 될진데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기준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 회개하고 돌아온 인생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약속하여 주신 큰 두 가지의 축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애쓰시고 일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 사랑에 다시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에게 성령 주시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셨다 약속하여 주고 계시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 주의 올바른 길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중에 허덕이는 인생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와 주의 빛과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악한 본성, 아버지한 그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알게 되어지고 무엇도 소망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스스로 지은 죄의 대가 그렇게 치러낼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열심을 은혜처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이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은혜가 선물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성령 주시고 주의 말씀 주셔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겠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옳은 길 바른 길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들과 교우들과 그 가정들 생업의 현장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슬피 울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함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